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통준이 민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관련 발언을 비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통준이 해체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5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통준이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북한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례한 언동을 하고 남북관계 도움이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는 데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4일 대변인 담화에서 정종욱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관련 발언에 대해 남한 정부의 불순한 속심이 드러났다고 비난하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통준이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라우르에서 15일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를 노린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부상자 가운데 적어도 30명이 중태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괴한 2명이 각각 성당과 교회에 들어가려다 정문에서 경비원이 제지하자 몸에 지니고 있던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파키스탄 탈레반과 연계된 무장단체가 이번 자폭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분노한 라우르의 기독교인들은 거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며 당국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3일 밤과 14일에 초강력 사이클론 페미 강타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 구호물품이 속속 탑재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의 가장 외딴 지역까지 도달하는데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자들은 8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수십 명이 더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속 최고 300km의 강풍을 동반한 사이클론 팸으로 주택들이 무너지고 지붕이 뜯겨나가는 등 온 마을이 파괴됐고 전신주가 쓰러지고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기도 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유엔 방재회의에 참석 중이던 볼드윈 론스데일 바누아투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15일 스위스를 방문해 무함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핵협상을 벌입니다. 양측은 마감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이란 핵협상의 잠정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14일 이집트에서 열린 국제투자회의에서 이란 핵협상에서 약간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이견이 많다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란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용기가 중국 영토에 폭탄을 투하해 중국인 사탕수수 농민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한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15일 이번 사건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이 총리는 중국은 영토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판창룽 중앙군서의 부주석은 14일 미얀마가 북부에서 벌이고 있는 소수민족과의 싸움이 중국 영토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와 경제, 여행 제재 해제에 관한 3차 협상을 위해 15일 쿠바를 방문합니다.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아바나에서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담당 국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과 쿠바 간의 역사적인 회담은 올해 초 시작됐습니다. 한편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쿠바를 방문해 쿠바 외무장관 등을 만날 계획입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실질적인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탐색적 대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한반도 소식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 지명자와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사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할 수 있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홍영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군요. 어떤 그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그 홍영표 내정자에 대한 한국 국회 인준청문회에서는요,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2년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북 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의원들이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보관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 내정자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목소리를 들으신 대로 이 특사도 그 하나의 그 검토 방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홍 내정자는 그 밖에도 이 현재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그 발전시키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가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 그리고 5.24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민간 교류에 대한 입장, 이렇게 핵심적인 대북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그 견해를 밝혔는데요. 일단 그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남북 간이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중에는 일단 특사 교환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특사도 그 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었고요. 핵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의 그 현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은 용납할 수도 없고 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24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 5.24 조치에 대해서는 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받아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장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그대로 현행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다만 민간 교류를 장려하고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민생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 대북 정책을 실제로 관장하는 그 부서에 그 장관이 이제 통일부 장관인데 그만큼 그 인준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부터 그 지명자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게 되는 건 좀 당연한 일인데 현재 지금 인준 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주말 현재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13일 그 전체회의를 열고 홍영표 통일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 보고서 채택을 놓고 좀 막판까지 입장이 엇갈렸지만 새정치연합에 부적절 입장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보고서는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막판 파행은 면했고요. 이로써 그 모든 그 인사청문회 이거 인준정 청문회 그 절차가 끝났고요. 홍영표 그 내정자는 이제 장관으로 곧 취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특별히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네. 정식으로 홍영표 내정자를 이제 통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홍 내정자는 현재 예정으로는 월요일이죠. 그 취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 6일째 장관은 이미 지난 주말에 이임식을 갖고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끝냈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이 통일부 장관과 대북 비라 문제 참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전단에 북한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에 남북 관계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랬는데 자, 이 새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이 내정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지난 11일 그 국회에서 열린 그 인준청문회에서 그 한국의 그 국회의원들이 이 대북 비라 그 전단 살포에 대해서 그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홍영표 내정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민간 단체가 그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일부 전단 살포는 지역 주민의 그 신변 위협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한의 청취자들께서는 이 인준 청문회가 생소할 것입니다. 그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마침 이 자리에서 인준 청문회가 무엇인지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말하자면 권력의 남용 부분을 그렇게 체크하고 견제하면서 상권이 동일하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의 그 대표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이 좀 더 그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생겼고요. 이것이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 장관이라든지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국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격 조건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공직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의 그런 말하자면 적정성을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일단 지명자로서만 그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회에 그 승인이 있어야 정식으로 임명돼가지고 그 꼬리를 떼는 것이죠. 국무총리의 네.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상태에서는 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인준을 마치면은 비로소 설이 꼬리를 떼고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중요한 인사는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다음에는 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훈련이 끝나기 직전에도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이 잇따라 이런 발사체를 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미국과 한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례적이고 그 방어적인 그 군사훈련이죠. 그 키리졸브 훈련을 지난 2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 2일 날 그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또 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2일 날 그 미사일을 쐈는데요. 그 이날은 그 미한 그 키리졸브 연습 종료 그 전날입니다. 그 한국의 그 국방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이 12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로 발사해 공해상에 낙하했다며 이번 훈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창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특히 그 북한군이 이번에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SA-2 계열이고요. 그 특히 그 SA-5 미사일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훈련 첫날 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훈련 또 그 하루 전날 쏘고 그래서 이제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쏜 셈인데 물론 뭐 다른 훈련이 또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쏘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건가요?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북한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키리졸브 훈련 시작하는 날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기 하루 전날 이렇게 쏜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훈련에 대해서 불만의 표시이고 그런 맥락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그 시험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한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네.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환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그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에 대해서 이 기술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 발사를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력 시위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유력합니다.
네.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가 있습니다. 북한 그 미사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이 발사 또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가 어떻게 이 결의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의 그 위반인데요. 안보리가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결의를 이미 채택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보리 결의 1718, 1874 그리고 1879 등 여러 가지 그 안보리 결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그 안보리는 그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당장 안보리가 무슨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어떠한 계기가 될 적에 이것은 반드시 기록이 되고요. 이 문제는 틀림없이 그 언급이 될 것입니다.
네. 네, 뉴스 포커스 다음에는 남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 사용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먼저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근로자의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남북한에는 그 임금과 관련해서 임금 상한선에 대한 그런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 5%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깨고 지난해 말부터 상당히 다른 임금 규정을, 노동 규정이죠. 이것을 마련해서 한국 측에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난해 11월에 북한은 일단 이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 중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을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국 근로자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은 지금 70달러 35센트가 돼 있는데요. 이걸 74달러로 인상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선도 높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그 노동 규정을 개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이 북한의 이런 그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이제 부정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임금 인상 폭이 크다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인상 방식이 문제라는 건가요?
뭐 한국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다 문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중에서 경중을 가린 데면 그 임금 인상 방식에 대한 겁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개성공단을 처음에 만들 적에 그 임금 인상의 그 상한폭 매년 올릴 수 있는 건 5%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문제가 남쪽에서 발생하건 북쪽에 발생하건 개성공단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남북한의 합의하에 당국 간의 합의하에 문제를 처리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 자신들의 그 규정을 바꿔서 올려달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이거는 그 개성공단의 그 정신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임금 인상 문제가 있는데요. 임금 인상을 올리는 것은 뭐 노동자들에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너무 과도하게 올릴 경우에요. 지금 그 동남아에는 여러 가지 그 경제특구, 개성공단과 비슷한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뭐 베트남도 있고 뭐 캄보디아도 있고 방글라데시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요. 너무 올리게 되면은 그 개성공단이 그야말로 임금에 따른 그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국은 임금 인상은 문제지만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게 한국 정부 또 북한 당국과의 이런 그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주 그 중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입주 기업 드릴 텐데요. 참 이 처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체들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예, 그렇죠. 이 입주 기업들은 이미 사실 그 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한 차례 겪었고요. 또 네. 지난해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북한 측의 임금 인상 요구도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 당국에서는 북한 측이 그 기업의 근로자들을 철수시킬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그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입주 기업들로서는 북한에다 상당한 시설과 자본을 투입한 상태에서
그렇죠.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대로 이 북한 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입주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들이 이 북한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기업들로서는 남북한이 하루속히 협의를 벌여서 이 문제,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북한 측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또 서로의 입장이 너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뒤에 다시 또 불거진 문제가 토지 사용료 문제입니다. 자, 북측이 요구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배경, 양측의 입장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올해가 그 개성공단이 그 본격 출범한 지 그 11년째가 되는 날인데요. 당시 그 10년 전에 그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출범할 때 그 합의한 여러 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토지 그 사용료 문제입니다. 토지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인데요. 당시 그 합의할 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10년간 유예 기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은 북한이 그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다만 이제 10년 유예 기간이 끝나고 11년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토지 사용료를 받자 이런 얘기인데 올해가 바로 그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 사용료는 그냥 뭐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중앙공업지도기관 그리고 공업지구관리기관 또 남측에서 파견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하도록 지금 돼 있는 건데요. 북한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걸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개성공단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그야말로 남측과 북측이 합의하에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아까 그 임금 문제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걸 요구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 잠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핵 협상을 담당한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탐색적 대화를 추진할 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바로 이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자, 이 황 본부장의 발언 내용 어떤 것입니까?
예, 먼저 탐색적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탐색적 대화는 이 북핵 육자회담이 지난 2008년 말 이래로 현재 거의 7년 가까이 그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상황에서 이 교착 상태를 깨고 뭔가 대화를 해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러자면은 일단 정식 육자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들의 당사국들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이 탐색적 대화라는 형식으로 일단 만나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좀 보자라는 입장에서 이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탐색적 대화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네.
두 주 전에 이 황준국 수석대표가 러시아 측 육자회담 대표를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그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번에 황준국 대표가 다시 이 탐색적 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대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 황 수석대표는요, 이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충만하다. 또 북한을 제외한 육자회담 당사국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의 협의 결과 현재의 그 북한의 핵활동을 저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방향을, 이런 맥락에서 조속히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그래서 탐색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준국 수석 대표는 이 북한이 빨리 이 다섯 개 나라들의 이 공감대를 이룬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다,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이런 탐색적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런 구상이 나온 뭐 특별 배경이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그 육자회담이 열린 게 2008년 12월이니까요. 거의 지금 7년째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육자회담이 이렇게 안 열린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북한이 그 육자회담 합의를 어기고 그 핵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2009년 2차 핵실험을 했고요.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그 육자회담 합의를 어기고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그 한국, 미국, 일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더 이상 그 북한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육자회담을 하려면은 그 전에 그 행동으로 비핵화에 그 성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우라늄 농축 중단 또는 IAEA 사찰단 복귀, 이런 행동으로 그 의지를 표시해라,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그 북한과 중국은 그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그 허심탄회하게 그 무조건 일단 육자회담을 재개해서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양측 간의 입장이 맞서서 그동안 쭉 대립이 되어왔는데요. 문제는 그 상황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그 영변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또 핵무기 소형화, 다종화 이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탐색적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 입장에서는 좀 한 발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양측이 무조건 만나서 그 북한이 진정 그 비핵화할 용의가 있는지, 비핵화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얘기해보자, 이런 뜻에서 그 탐색적 대화가 나온 겁니다.
네. 그 전제 조건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특별히 이 육자회담을 위한 그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이 뭐 따로 더 있습니까?
예, 뭐 사실 그동안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황준국 수석 대표가 이 자리에서도 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영변에서 그 플루토늄 그리고 또 농축 우라늄 관련 핵 활동을 중단하라는 거, 그리고 이 북한은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 요원들을 영변에서 축출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영변에서 지금 어떤 활동이 그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축출했던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 요원들을 복귀시켜라.
네.
이것이 일단 한국 정부 마찬가지로 미국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에 이런 조치들이 사전에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이미 충분히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탐색적 대화에 그 6개 나라 중에 이제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대개 이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태도인데요. 북한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네, 그 탐색적 대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황중국 본부장이 그 2주 전에 그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 그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뭐 북한에서 특별한 이에 대한 문제가 그 입장 표명이나 그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굳이 뭐 6자회담을 언급한 어떤 그 하나의 반응이라고 본다면요. 지난 2일 날 그 북한의 그 노동신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극악한 국가 정치 테러 행위는 징벌을 면치 못한다 이런 제목의 논설을 실었는데요. 미국은 그 북한을 압살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며 유관국들이 참가한 6자회담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도 그 북한을 그 회담 탁 그러니까 회담 테이블에 붙잡아 두고 그 우리의 그 제도 압살 음모를 실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그 한국 측이 그 제기한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탐색적 대화의 그 반응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열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북한의 반응이 저렇고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예, 황중국 수석 대표는 앞서 2주 전에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5자 간의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 북한과 가까운 중국 또는 러시아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북한 측에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탐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국이나 러시아 측의 관계자가 북한 측에 이 5자 간의 이 탐색적 대화에 대한 말하자면 공감대에 대해서 전달을 했는지도 아직 사실 언론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탐색적 대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6자 회담이 재개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실 북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자 간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탐색적 대화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 같이 모여서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 이후에 뭔가 한 단계 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탐색적 대화 자체를 북한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전망도 사실 아직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6자 회담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 합킨스대 초빙 연구원의 목소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엘 위트 연구원이 밝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치가 어떤 것입니까?
예, 그 조엘 위트 연구원은 핵과학자는 아닙니다. 이 조엘 위트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것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죠. 이 사람이 자기 그 웹사이트에 그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를 실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조엘 위트는 올브라이트 박사의 그런 견해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추정치에 따르면요, 이 일단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 수를 10개에서 1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을 하고요.
네.
오는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면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될 것인가, 이렇게 과학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단계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까지 저성장, 중간성장, 고성장, 이렇게 보면서요. 그 중간성장까지 보면은 그 20개에서 쉬운 개까지의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고성장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최대 100개의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엘 위트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네. 자, 학자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도 있을 텐데요. 다들 그런 견해에 동의를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그 5년 뒤 그야말로 최대 100개의 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올리 하이노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그 IAEA의 사무차장을 지낸 분인데요. 최근 그 미국의 소리 그 VO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의견 100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5년 뒤 핵무기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또 각종 그 제약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핵물질을 축적한다는 것과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변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핵무기를 가지려면은 그 핵물질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를 이제 농축으로 하거나 추출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 곁들여서 많은 그 기계 장치,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무슨 특수한 기계나 그 장비를 들여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이 각자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 핵과학자 단체인 핵과학자 회보가 또 북한의 핵 보유 추정치를 밝혔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예, 우리가 그 주목할 것은 이 핵과학자 회보, 이 유력한 핵과학자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 기정사실로 확인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 핵과학자 회보는 자기네들 그 웹사이트에서 이 북한의 핵 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동안 0으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보가 부족해서 0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 그 기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개 미만, 영어로는 less than 10 nuclear weapon, 이렇게 그 10개 미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내용을 갱신해서 올리겠다는 거죠. 아직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핵과학자 회보가 조만간 그런 내용으로 그 자기네들의 북한 핵 보유 추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핵과학자 단체는 지난 2009년에 이미 북한을 핵을 가지고 있는 9개 나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보 부족을 이유로 그 보유 대수에 대해서는 0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왔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10개 미만,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0이라고 표시했던 것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보다는 모르겠다라는
모르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였죠. 거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은 이런 그 논란을 소개를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라, 이런 그 주문을 했습니다. 흥미있는 내용인데요.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와 유명한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도록 나서라, 이를 촉구하는 그 사설을 썼는데요. 지난 8일입니다. 그 제목이 그 2012년에 북한의 핵무기라는 제목에서 그 미국은 이란 같은 곳에만 주의를 기울여왔다며 북한 문제는 좀 소홀히 다뤄왔다. 그리고 또 북한이 그 미국의 이런 무관심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저희가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조엘 리트 그 연구원의 그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 기술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북한과의 그 적극적인 그 대화 또는 관여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리퍼트 대사가 이제 퇴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후에 닷새 동안 서울의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0일 퇴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한국 국민들의 그동안 보여준 성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 결코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렇게 한국말로 네.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갑시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 동맹을 얘기하면서 흔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그 흔들림 없는 양국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한국말이 이제 좀 서툴어서 어떻게 잘 그 알아듣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네. 그 리퍼트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친밀감을 느끼고 또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별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 이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범인 김기정 씨에 대한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의 경찰 당국이 그 13일 날 그 범인 그 김기정 씨에 대한 그 수사 발표를 했는데요. 경찰 당국은 그 김기정 씨가 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리퍼트 대사를 그 공격한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또 외교 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경찰 당국은 김기정 씨가 평소 그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데다가 리퍼트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의 그 이번 사건에 대한 그 반응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이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에 가해진 징벌 이렇게 논평을 냈고요. 또 그 정의의 칼세례 이런 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리퍼트 대사에 대한 그 칼부림 공격은 테러 행위에 해당되고
네.
또 어느 나라든 자국에 주둔하는 외교 사절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외교관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징벌이라 그러고 응징이라 그러고 정의의 칼 세례라고 한 것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그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탐색적 대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워싱턴에서 북한 핵무기 규모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등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남쪽에 와가지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작품들도 쓰고 하면서
지난 2006년 겨울 서울에 정착한 도명학 씨는 한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지난해에는 남한의 이제 국제팬클럽의 이제 망명 북한 작가 센터 거기 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가 작년엔 또 한국 소설가 협회에도 또 등단을 했어요.
고향 량강도 해산에서는 글 한 번 잘못 써 보위부 감옥살이를 해야 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감시자들의 눈길은 언제나 벗어나고 싶었던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작가를 했든 뭐 했든 나는 늘 단역이고 노예고 죽을 때까지 주역은 김정은 혼자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다 정해졌습니다.
세 딸과 아내를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데려다준다는 브로커를 만나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소나무에 나무 파란 소나무에 눈 금방 내려가지고 눈을 다 입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내 마음과 똑같이 생긴 그런 나무고 풍경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조국 땅이구나. 정말.
그렇게 시작된 좌충우돌 한국 생활.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이 마트라는 게 상점인지 아울렛이라는 게 이게 상점인지 모르겠어요. 백화점만 그 알아들을 얘기지 슈퍼 뭐 이게 다 이런 상점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조선말을 쓰지만 알아듣지 못할 말이 투성이었고 집안 청소를 하러 빗자루를 사러 나갔다가 못 사고 들어왔던 일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집을 하나 지어도 그저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의 이게 심리를 이거 다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자 도명학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북에서 살아갈 때는 그쪽 생활에 그쪽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목적의식이 없단 말이죠.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거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사는 대로 살아보다 보니까 그냥 북한 문화의 몸에 배는 그런 삶을 살은 거고. 근데 남쪽에 와서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돼가는 대로 살자면 다시 북한에서 사는 것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죽을 때 되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와서 살아가려면 목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죠.
한국 사회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생겼습니다. 북쪽에서처럼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사라지는 세상. 새 땅에서의 새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면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남쪽하고 북쪽은 어떻게 다를까? 이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여기를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문화에 접근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죠. 여기 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뭐 나이 한 40, 50 될 때까지 하면 이건 그냥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흘러오면서 되더라. 그러나 여기 와서는 의식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남쪽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8년이라는 기간이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목표의식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명학 씨가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던 이유는 하루라도 생각의 자유, 글 쓰는 자유를 갖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이렇게 될 거는 생각 못해. 그때 나오자마자 그냥 글 써야지. 글 써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게 그 책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왔으니까 책 내서 이거 참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에 딱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선 글 쓰는 것부터 다른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북쪽과는 너무나 다른 남쪽의 환경 때문에 한동안 글 한 줄 쓰지 못하는 당황스러움이 이어졌습니다.
필기 도구가 달라요. 손으로 손글씨를 안 써요. 지금도 북한의 작가들은 펜으로 이렇게 만년필이나 펜 볼펜으로 이렇게 쓰지만은 와보니까 이게 컴퓨터로 쓰는 거예요. 키보드로 이렇게. 그것부터 우선 야.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글을 쓰냐. 여기에 신경이 가면 글이 생각이 나냐? 이 손가락에 손가락 놀리는데 야 저거 타사로 쳐서 글을 쓴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를 그 하나원에서도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야, 난 이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독수리로 이렇게 손가락을 뚜껑. 그것도 틀리게 치는데, 보면서 하나 치면 보고, 하나 치면 보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장편소설을 쓰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만리 같은데, 한 글자 한 글자 이 찍어내는 일이 구만리 같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사회복지관에서 그 진행하는 컴퓨터 반에 그 2개월 동안 다녔어요. 2개월 동안 다니면 뭐합니까? 손가락이 말을 들어요, 그게. 나이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 타자라도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다른 걸 배우긴 거는 우선 타자가 돼야 진도를 따라가죠. 선생님이 이런 걸 입력을 하세요 하면 그거 입력하는 사람 다음 과목 지나가는데 두 달 동안 앉아서 컴퓨터랑 이렇구나 맛이나 보다가 그냥 나왔을 뿐이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오기로 배운 거예요.
뚜걱뚜걱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속도도 느리고 배워도 또 잊어버리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며칠이고 똑같은 연습을 하다 보니 속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켠으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그 괘씸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한심하게도 생각되면서 야, 이런 걸 다 글 쓰는 세상에서 컴퓨터로 글 쓰는 세상에서 내가 이게 펜을 들고 이게 우물쭈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냐? 내가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한심하게 만들어 놓다니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야, 저 김정일 정권 너무하다 사람 다 바보 만들어 놨구나. 야, 이건 민족 앞에 죄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 작가 도명학 씨의 한국 작가 도전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그저 술술 써내려갔을 수필 한 편이 남쪽 작가들 하는 식으로 따르다 보니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무슨 에세이를 어디서 한번 써달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컴퓨터를 썼는데 컴퓨터를 써줘야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종이다가 써가지고 그걸 보면서 타자를 쳤는데 그 에세이 길지도 않고 원고지로 뭐 한 20매 정도나 뭐 되는 그런 건데 20매 정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그걸 글쎄 타자를 치는 게 5시간을 걸렸어요. 그거를 타자 보고 타자만 치는 게 하나 치고 그래가지고 아 참 그때 그랬던 일 생각하면 그래서 이 내가 이 정도인데 여기 가서 글을 써서는 벌어는 못 먹는다.
북한과 남한은 문학적 소양과 가치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북에서 시를 썼으니 남쪽에서도 시인이 돼볼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남한 작가들의 시 작품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 큰 벽을 느꼈습니다.
와서 보면 시를 모델을 잡는 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무슨 신춘문예 공모상을 탔다거나 무슨 문학상을 탔다거나 이런 시들을 많이 봐야 남쪽의 대표적인 시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들을 전부 가져다 봤어요. 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거는 무슨 시가 이렇게 이거 쓴 사람이나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지 이거 보는 사람은 이거 야,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시를 그렇게 난해하게 쓰더라고요.
한번 읽어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남쪽의 시.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과 경외심 외에 다른 것을 썼다가는 목숨줄이 오가는 북쪽의 시. 북쪽의 작가이기를 거부했던 도명학 씨는 한동안 시 쓰는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에 적응하고픈 생각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인간적인 이런 서정시를 생활적인 서정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활을 담은 그런 서정시를 써야 되는데 그 시들이 다 수령 찬양, 체제 선전, 충실성 고치, 뭐 다 이런 걸 쓰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시가 재미없어서 안 보거든요. 이해는 되죠. 보면 금방 이해는 되죠. 보는 중시 참 문맥도 잘 되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시가 이렇게 난해해서 시가 외면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면받는 거예요. 남쪽 얘기는 분명히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쓰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유로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진 남북한의 시와 문학. 안타까움과 씁쓸한 기분 속에서 도명학 씨는 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쓰면 뭐래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이유는 다르지만 남과 북에서 시는 다 피해를 보는 게 이런 걸 해서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 동일시대 작가들이 해야 될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추상파 미술 같은 난해한 그림들도 도명학 씨가 이해해야 하는 자본주의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야, 저게 어떻게 저게 명화할까? 어찌 보면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이 업딘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개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고 이게 뭔지 모르 이런 걸 그려놓고서 그게 또 대단히 명한 거예요.
뒤집어서 보고 돌아서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림에 그 엄청난 가치를 매겨놓은 자본주의 세상의 문화인들. 자신이 북한식 사고여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도 볼 줄을 알아야 되고 그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도 그걸 볼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 근데 배우기는 사실 싫어요. 싫은데 그냥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묶으네요.
시간을 내 수많은 전시회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나 그 그림의 가치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그림을 볼 줄은 모른다고 해서 볼? 그 뭐 이게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통일을 생각하면 제가 그거를 좀 알아야 이제 통일된 다음에 북쪽 사람들한테다가 이게 좀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는 날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시대의 문화인이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소한 북쪽 그 미술가들한테라도 내가 나는 그릴 줄은 모르지만 평가는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좀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북한 미술가들은 대번에 이해만 하면 자기들도 그 필요하던 그렇게 그림 조금만 연습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이거 그림 그리던 미술가들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설 게 아니야.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